출애굽기 89번 메시지 증거궤 6번째 화해 장소. 그리스도께서 화해 장소이심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때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해 덮개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화해 덮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화해 장소를 의미하는 필라스테리온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이 단어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뚜껑, 덮개로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와 레위기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에서 70인역 또한 법궤의 덮개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흠정역은 시운좌라는 번역을 채택합니다. 이것은 그러한 번역가들이 화해 장소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긍휼을 베푸시는 자리였음을 인식하고 화해 장소를 자리로 간주하였음을 가리킵니다. 화해가 단지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장소로서 그리스도 그분 자신임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자신을 화해 덮개이신 분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분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실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화해 덮개를 은혜의 보좌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고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덮개이므로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궤의 덮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곳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곳은 분명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곳이 사실 그리스도 자신임을 보아야 합니다. 간증교에 관한 이러한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덮개 있는 법궤 전체가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를 포함하십니다. 우리는 법궤 위에 화해 덮개를 그리스도 자신 위에 어떤 것이라 생각하거나 화해를 단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행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반복하건대 그리스도는 뚜껑인 덮개를 포함한 법궤 전체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화해 장소, 화해 덮개이심을 본 그리스도인들이 극히 적은 까닭에 그들은 이 덮개 위에 뿌려진 피의 귀함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의 피의 귀함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신 그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인 제단을 떠나지 못합니다. 구속하는 피에 대해 만들어진 찬송가의 대부분이 십자가에 집중됩니다. 당신은 화해 덮개 위에 뿌려진 구속하는 피의 소중함에 대해 말하는 찬송가를 한 곡이라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러한 찬송가를 모릅니다.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안에서의 법궤. 우리는 바울과 요한이 화해 덮개이신 그리스도와 관계된 문제들을 말하였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온전케 하는 사역과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은 모두 이 항목을 다룹니다. 어떤 항목들은 바울의 온전케 하는 사역에서의 항목들보다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에서 더 강합니다. 어떤 것이 보수될 때 그것은 종종 전보다 더 강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의복의 낡은 부분을 수선할 때 수선된 부분은 대개 원래의 천보다 더 강합니다. 이것은 법궤의 신 그리스도에 관한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 우리는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음을 봅니다. 14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그들은 그룹들, 즉 그리스도의 신성의 빛남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과 관계된 중요한 요소는 구속하는 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은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는 영광에 관하여 그룹에 관하여 더 많이 봅니다. 1절에서 주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22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어 싸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는 생명과 교통과 피에 관해 읽습니다. 1절은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2절은 그 생명이 나타난 바 된 것을 말합니다. 3절에서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고 말합니다. 피에 관하여 7절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교통할 수 있도록 선포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케 합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빛나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1장에서 시작되는 그분에 대한 계시는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이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 또한 빛나는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계시록 18장 1절 역시 빛나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은 또한 피를 강조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5장 9절은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선포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기는 자들을 말할 때 계시록 12장 11절은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그 피는 또한 참소하고 고소하는 마귀의 입을 막습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금으로 입혀진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법궤로 예표된 참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금에 관하여 많이 말합니다. 금등대 사이에 계신 인자는 조각목으로 예표된 분입니다. 히브리서에서의 법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히브리서가 법궤의 정의임을 보아야 합니다. 증거궤를 알려면 히브리서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때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는 그룹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룹들로부터 나오는 금의 본성을 지니십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는 조각목의 요소, 그리스도의 인성을 봅니다. 1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의 인성을 취하셨음을 봅니다. 17절은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속하는 피에 관하여 많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12절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합니다. 14절은 계속해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바울은 법궤 위에 화해덮개에 관해 명백히 말합니다. 이 구절은 그 위에 속죄수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법궤로 상징된 그리스도는 얼마나 풍성하고 만유를 포함하는지 우리는 이 법궤의 정의를 결코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증거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듯이 법궤로 예피된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 법궤에 대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이해는 지극히 피상적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교사들은 법궤에 관한 기록을 단순히 교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법궤의 장소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법궤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임을 말한 성경 교사를 압니까? 많은 믿는 이들이 사람의 영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과 혼을 같은 뜻의 용어로 간주합니다. 많은 성경 교사들도 이분설, 즉 사람이 몸과 영혼의 두 부분으로 만들어졌다는 교리를 믿고 삼분설, 즉 영, 혼, 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속생명을 강조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세 부분으로 만들어진 것과 영과 혼이 동일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사람의 영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우리의 영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의 체험의 관점에서 실제적인 방법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 곳은 어디입니까? 당신은 그분과 교통하기 위해 하늘로 갑니까? 분명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따라 당신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당신은 당신의 거듭난 사람의 영 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말해서 은혜의 보좌는 지금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계신 법궤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법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우리의 영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으로 돌이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를 만집니다. 은혜의 보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법궤로 예표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이며 특히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의 최고 부분, 즉 화해덮개로 예표된 그리스도입니다. 피와 그룹들 두 개의 중요한 상징들, 즉 피와 그룹들이 법궤의 덮개에 연관됩니다. 피는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구속을 상징하며 그룹들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 덮개,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 구속하는 피가 뿌려진 화해 덮개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덮개 위에서 우리와 하나님은 교통을 가집니다. 더 나아가 이곳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이상과 계시와 교훈을 받는 곳입니다. 이상으로 통제됨.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매일의 걸음은 윤리나 도덕이나 헌신이나 경건이나 종교로 인해 통제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성경만으로 통제되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무엇으로 통제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법궤의 덮개 위에서 그리스도와 만날 때 본 이상으로 통제받아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은 이상이 없는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이상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 이상을 봤습니까? 그리스도의 최고 부분, 화해덮개 위에서 하나님과 만날 때 봤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깊습니까? 매일 우리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열린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의 입장인 구속하는 피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주입되고 계시와 이상과 교훈과 지시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주입과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나 경건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주입을 받고 그것에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가장 뛰어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헌신, 경건, 종교, 도덕, 윤리에서 돌이켜 전적으로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반대할지 모릅니다. 그들의 반대는 단순히 그들의 형편없는 상황을 드러내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들여다보지 못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긍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더 많이 열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마지막 회복 안에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움직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상황은 최종적인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회복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법궤로 예표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궤의 크기가 완전한 단위의 절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내가 그 남편의 다른 절반이듯이 법궤로 예표된 그리스도도 또 다른 절반, 즉 교회를 가짐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그분의 신부일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로 더불어 우리는 온전히 간증을 소유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 그분의 회복 안에서 주님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큰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회복 안에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의 최종적인 회복을 통하여 주님은 이 시대를 끝내고 왕국 시대를 선도하실 것입니다.